지금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20절부터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사람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고 그를 두렵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영혼을 무장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중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라.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라.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그 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자.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영제하지 않다 두려우냐.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와주는 모두에게 또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신 은혜와 공의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복을 내리고 그 말씀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부터 이미 시작돼서 오늘 24장 끝장까지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언약서입니다.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서는 이미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특별히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입국하면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이 거룩한 생활하고 여호와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20장 이제 후반부부터 23장 오늘 결론부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조건부 율례들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바는 여호와께 대한 철저한 청종 그리고 섬김 그리고 성결 및 거룩한 것을 너희들이 유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할 때 그 요구에 합당한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와 후원 또 현실적인 축복 번성과 승리 그것을 약속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에게서 그분의 명령은 절대적인 순복 그럴 때만이 평안과 번영과 축복의 지름길이 될 것이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성결과 경건을 지속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사실들을 서론적 결론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미 살핀 대로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성막을 만들고 거기에 그들과 만나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후에 그들 앞에 앞서 가신 하나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성막에 머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임마누엘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13절 22절에 내가 떠나지 않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들이 광야에 40년 보내는 동안에 두 가지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나는 일용한 양식이에요. 그죠?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손수 농사 짓고 먹기 전까지는 뭐가? 하늘의 만나가 떠나지 않고 공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과 앞에서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이것이 끊이지 않았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곧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의 상징이었고, 이 인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하라로서 영어로서는 to lead 그리고 guide 그런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NISV 성경 속에서는 went ahead of them, 내가 그들 앞에 이제 인도하겠다, 앞서가겠다 그런 말씀으로 번역된 것입니다. 그들이 생생하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받고 또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말합니다.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하는 곳에 이르게 하겠다. 이미 13장에 우리가 살핀 대로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말씀했죠. 그런데 오늘 20장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 앞서 보내시겠다 말합니다. 물론 13장 배경 상황이 광야로 막 들어온 시점 속에서 말씀하신 것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또 인도의 경험에 대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인도인가 그런 개념이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23장은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출애굽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어디에 가나안에 무사히 도착하는 것이 그들의 문제입니다. 광야 그 자체가 그들에게 위협의 장소입니다. 물이 없고 불평불명하고 먹을 것이 없고 불평했던 또 마시는 것, 강도의 용, 또 하나가 그들은 애굽을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한 그 상태에서 그들이 느끼는 것은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요?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냐? 그 영어 성경은 또 다른 번역 중에서는 일체 angel, 천사라고 번역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어려움, 또 여호와의 사자, 즉 여호와로 불릴 수 있는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 그러고 있는데, 그분이 과연 누구겠느냐? 주석학자들은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성육신 하기 전에 제2의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다. 왜? 그분이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시험하였다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가 성육신하기 이전에 태초부터 죽임당한 그런 어린 양으로서의 하나님의 사자, 그의 구속주, 성육신하기 이전에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한 가나안에 이르겠다 그 약속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여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셔야 돼. 우리가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어 실족할 것을 염려해서 이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시고, 또 그들이 치러야 할 전쟁에 대해서 내 사자를 앞서 보내서 길에서 너를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호수아한테 그런 등장한 모습을 보여주죠. 내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내 앞에 왔다라고 하면서 싸워주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족속들을 어떻게 끊어내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 앞에 행하시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거기 있어요. 두 가지 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것 되지 않으면 그 뭐를 허물을 용서하지 않겠다. 너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에 달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생명과 같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거기 21절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고? 청종하고. 청종하라는 거예요. 예, 청종하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죠. 듣다, 이해하다, 복종하다. 그런 뜻으로 듣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동에 옮겨서 명령의 본래 목적에 합당하게 삶을 실천해내는 것이 청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삶을 행동으로 옮겨서 그 본래 목적에 합당하게 삶을 실천해내는 것, 이것이 청종하는 거예요. 이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성경 공부하고 또 예배 말씀을 듣고 하면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도한 디자인된 삶의 목적대로 살려고 내 삶을 실천해 내는 것까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듣고 순종해 삶을 나가야만이 어긋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의외할 곳이 있는 장소입니까? 뭐 몇십 마일 가면은 거기에 뭐가 있고 해서 뭐 안식과 평안을 약속된 장소입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짐승의 유혹밖에 없어요. 그 나라 중에서 오로지 드려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주님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반응한다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성도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들려주는 음성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음성은 오늘날 우리에게 뭘로 들려요?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완성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청종하고 그를 어떻게 하자?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단어의 의미가 쓰게 하다, 분통 터지게 하다. 그 뜻을 가진 마라르라는 기본형에서 여기는 반역하다, 저항하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 얘기는 그에 대응하여 반역하지 말라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 대적해서 반역하지 말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까?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에 가는 여정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배신과 시험을 되풀이한 까닭에 하나님이 결국 노엽게 하고 결국 40년간의 광야 생활 동안에 20세 이상의 출애굽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죽고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이 시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78편 41절에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다. 다시 설명하면 그들은 하나님 어떻게 했다? 배반하고 거역했다. 자, 열왕기상에 보니까 내 이전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어 우상을 구워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만큼 참아줘서 또 속간해서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고 가나안 속에서도 그 왕들이 하는 그 일들을 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거기까지 끌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더 악을 행하고 하지 말라는 거나 우상 숭배를 보고 만들고 나를 여전히 어떻게 했다? 노엽게 하고 배반하고 거역했다.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장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스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다. 이제 우리가 이제 선지서 성경판을 하고 보고 있죠. 그 선지서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에스겔 큐티하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장면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5장 13절 보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런 이유와 원인이 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내가 노가 다한 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이제 하나님이 그냥 노여운 거 아니라 배역과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눈뜨고 보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노를 내 마음이 풀 만큼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이 가라앉을 만큼 분노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분이 그들에게 다한 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반한 줄 그들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질투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갖고 그렇게 노를 품어 내 마음을 가라칠 정도로 노를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8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궁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에스겔 13장 13절 우리 선대스교 잠깐 찾아봤죠?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는 그런 외침 때문에 오히려 회개치 않고 돌아오지 않는 그 일들을 막는 그것을 보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분노해서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해서 폭우를 내리고 분노해 그 노박덩어리로 무너뜨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거 결국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8편도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청종은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목적에 맞는 그 뜻을 행함을 통해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반과 반역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목소리를 절 22절 말씀하고 있죠?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중하고 내 모든 말을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자, 목소리를 잘 청중하고 내 모든 말을 행하면 그래서 목소리와 내 모든 말 중복되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내 모든 말이 된다는 것이고 그런데 잘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순종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겠어요. 순종해야 된다. 신약성경에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 너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군지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린다. 아이고 얼굴 보네 뭐 묻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울 보고서 교정해야죠. 그런데 잊어버리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삶을 고치야지 그걸 고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듣기만 하니까. 그래서 오늘 일러주는 교훈은 뭡니까? 청종하라. 이것은 듣는 걸로 고치지 않고 뭐까지 이어가는 거예요? 순종까지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22절 말씀은 뭐하라는 얘기예요?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창세기 서론부터 어그러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언약에 대해서 지키지 않고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순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복 가운데 가는 거예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경험하는 사람 일과의 단계도 우리가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요? 말씀에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 보고 또 하나님의 일에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걸 못하니까 어떡하죠? 우회에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시고 초청하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갈등하고 조정하고 돌이켜서 순종하는 길이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신앙상의 제일 원리가 뭐예요? 순종하면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목소리로 청종하라 말씀은 말씀을 기울여 듣고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귀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그때는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순종이 어려운가? 왜 순종이 어려운가?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나인데.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말해요?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래? 그건 죄야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야.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우리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주라 여기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고, 여전히 내가 내 마음의 왕자야,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lordship,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 순종하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러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미 들어왔으면은 또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 안에 내 마음의 왕자로 몰려들었으면은 나는 죽고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하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는 삶이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종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나의 전적인 주인이신 나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순종은 상호관계에 오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한다면 순종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선행될 것이 믿음이고 전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왕자에서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실 때 나는 내 의지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죄 가운데 또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때 바로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리라 했을 때 그것이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드려지는 겁니다. 줬다 뺏는 게 있어요, 하나님.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내가 죽이더라도 하나님을 살릴 것이라는 신뢰와 확신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름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을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해서 있는 하나님의 경행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 거기에 순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마음의 왕자의 주님 모셨다 하더라도 신뢰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복적으로 나 자신을 죽이고 나 자아를 지고 주님께 예속되는 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늘 내 자아가 나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단과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순종의 훈련일지도 모릅니다. 언제까지? 죽는 그날까지. 내 자아와 늘 싸우면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주님의 영광을 임하는 것. 우리가 에스겔 그 3장 우리가 빛이 월요일 날 토요일 날 하면서 그 말씀 살폈어요. 주님의 영광을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들려졌고 그를 할 때 사람이 순종했을 때 그 순종하는 자로 하여금 그 영광을 목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들려지면서 우리 속에 순종하는 그에게 그 삶을 받은 자가 그 순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순종의 삶이 되길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는 행동이 뭐냐?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는 것이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원수냐? 그럼 내 원수도 마찬가지야. 네가 대적하냐? 그럼 내가 대적해서 너를 보호해주겠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땅에 들어서 대적들을 앞서서 막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내 원수가 되고 이것은 어디에 이미 들려진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준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보호의 약속이에요.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종의 그 공수 동맹 조약을 맺어준 거예요. 우리가 한미 연합 조약, 한미 연합 훈련하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네 대적은 내 대적이 돼서 네가 싸우겠으면 내가 나와서 도와주고, 그죠? 내가 싸움 당할 때 너 도와주고, 그죠? 이것이 한미 연합 동맹이잖아요. 이것처럼 이 형식으로 아브라함이 해줬던 것들을 동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네 원수는 내 원수가 되고 네 대적은 내 대적이 돼서 내가 어떻게 할 테니까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배반하고 배역하지 않으면. 그래서 24절과 32절 33절 말씀 속에서 순종과 함께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성결해라 그래요. 뭐해라? 성결해라. 자, 24절 말씀 보세요. 너는 그들의 신을 경비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장을 부수라. 여기 이 히브리 원문 본문에는 결코와 반드시란 말이 거의 첨부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강조하는 의미가 더 강조되고 있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그런 말씀이에요. 결코 본받지 말며 반드시 깨뜨리며 반드시 부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너는 경비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본받지 말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우상 숭배를 본받지 않는 소극적인 그런 대처방안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사악한 이방종의 관습을 반드시 깨뜨리고 반드시 부셔서 그것들의 근절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32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33절에 그들이 네 땅에 그들이 내 땅에 머물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될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과 언약함을 통해서 죄를 짓는 것은 거룩한 백성 대결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표에서 빗나가서 범죄 행위다. 죄를 짓는 얘기가 관역을 향해서 시위를 당겼는데 관역에 딱 꽂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벗겨나가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하말티아. 이거 죄라는 얘기예요. 죄의 정의가 그런데 이 가나안 거민과 언약을 맺으면은 죄 짓는 것, 그것이 거룩한 백성이 대결하는 것인데 죄 짓음을 말미암아서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표의 관역에서 빗나가는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이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올무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올무. 트랩 놓는 거. 그래서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이나 갈고리, 함정을 뜻하는데 이브리에서 이 모켓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는 그런 함정, 거의 도구뿐만 아니라 그것들에 빠져서 멸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트랩뿐만 아니라 어디 하는 거? 멸망하는 것까지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근이 아닌 뭐 하는 거예요?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올무가 되는 것은 멸망한다는 것의 경고예요. 그런데 이 경고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죠? 경고가 멸망의 사건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 경고는 선지서를 통해서 늘 반복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세계의 중심이 되게 해서 이방인의 빛으로 삼았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벌과 진노와 분노를 받게 됐다는 것이 에스겔 5장에 토요일 앞에 잡힌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결해라. 다시 말하면 거룩해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성별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구별시켜서, 저와 구별시켜서. 레위기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뭐죠? 이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서면 죽어요.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떼버리고 속죄의 제사로 죄를 떼버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여겨줘요? 성결하다 여겨준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마에 두 번에 쓴 것이 바로 성결이에요. 성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돼서, 죄와 구별돼서 성결되는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방식들은 마귀들이 하는 일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하죠? 내 욕심과 이기심에 따라서 타락시키고 죄를 짓게 합니다. 자기 세상 방식으로 자기 멋대로 살게 합니다. 찰나적인 기쁨을 추구하게 해서 늘 죄의 달콤함 속에서 빠지게 하고, 그렇게 한번 빠지면 어떡하죠? 올무에 매면은 그냥 사로잡혀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경고하는, 멸망에 빠진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더 확신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에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으로는 유혹과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늘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결국 육신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가 뭐냐 이런 것을 갈라디아서 일러주면서 결국 우리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전,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고,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하라? 순종하라. 그 다음에 뭐하라? 성결해라. 그 다음에가 잘 섬기라는 얘기예요. 섬기라는 의미는 헌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이니까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거하겠다. 그래서 잘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것,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응? 우리가 헌신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함정을 빠뜨리는 질문이 아니에요. 헌신은 작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잘하고 참여해서 더 큰 것을 맡기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헌신 자체가 감당할 만한 걸 주는 거 아니에요. 섬김 그 자체는 서비스 하는 거예요. 예배부터 시작입니다. 아멘? 헌신은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우리의 헌신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 우리의 재능을 드리는 것, 우리의 물질을 그래서 드리는 것. 이거 다 뭐예요? 헌신입니다. 헌신. 그리고 이 헌신은 뭐가 포함되냐면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는 구체적인 행위가 포함되는 겁니다. 누굴 사랑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포함되는 것이 헌신이고 서비스고 예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연인이 돼서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죠. 그 시절이 사랑하는 사람에서 쓰는 돈이 아깝습니까? 시간이 아깝습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주고 또 주고 싶죠. 간절하죠. 왜 그래요? 단 하나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다 내 거고 나는 당신과만 있으면 돼. 다 당신 거고 나는 당신만 나 책임져주면 돼. 그러니까 뭐 사랑하니까 다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단 한 가지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면 뭐 하는 거예요? 헌신하지 말래도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예배하지 않아도 예배 드리지 말라 해도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러 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표현하러 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죄를 하나님께 표현하러 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번 주에 이런 감사 고백해야지 하는 게 감사하러 가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면 봉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전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교회 공동체의 리더를 사랑하면 공동체와 리더들에게 섬기고 싶고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늘 행함을 통해서 뭘로 나타나요? 헌신으로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섬기라 말하고 있어요. 섬기라. 그렇게 뭘 하나님을 섬길 때 주시는 복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그 복이 뭐냐? 자, 보겠습니다. 이제 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복이 드러났는데 이미 살핀 20절에 보죠. 하나님의 보호와 후원적인 인도하심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서 내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내가 예비하는 곳에 이르게 하겠다. 인도하고 보호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2절, 23절, 2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청중하고 내 모든 말들을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어주고 그리고 내 사자가 내 앞에 가서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위 사람, 여부 사람 그들에게 여부 사람을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어내겠다. 27절, 28절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겠다 말합니까?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주고 제거해주겠다 말하죠.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그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드물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희족속, 가난족속, 핵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말합니다. 지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간 상태예요.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인도와 보호와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도 치러야 됩니다.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광야에서 그들에게 다시 리마인드 시키고 언약을 시키면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위험을 앞서 보내어 이곳 백성들을 물리치고 도망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위험이 뭡니까? 위험. 27절이죠. 위험. 이것은 공포와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복할 땅에 먼저 가셔서 그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셔서 그들이 스스로 도망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싸우신 것을 복되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위험을 내 앞서 보내겠다는 것은 두려움과 공포인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족속이 모두 두려움했던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이 미리 귀소문으로 전파되어서 그 결과가 훗날 그들이 듣고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게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아니요,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여리고성 함락시킬 때 이미 여리고성은 두려워서 성문이 굳게 닫혔고 이것이 또 누가 기생나합이 이렇게 고백을 통해서 더 확연하게 하나님이 위험을 보내서 앞서가서 이것을 행하실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호수아 2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이 다 너 앞에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지 않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 위험을 보내서 그들이 어떻게 두렵고 떨리고 간담이 높게 하고 네, 정신도 못 차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의미는 직역하면 내 원수의 목을 내게 줄 것이라는 얘기예요. 목. 그러니까 이 목은 우리가 개혁성경에서 개혁개정성에서 등으로 표현했는데 오레프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 속에서는 목 뒷부분이에요. 여기. 목덜미를 잡는다가죠. 이 뒷부분이에요. 이 목덜미를 뜻하는데 이 목덜미를 준다는 것은 곧 등을 보여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원수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등을 돌려서 도망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적들의 두려움 속에서 후퇴하게 하는 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뭘 보내요? 왕벌을 보냈단 말이죠. 왕벌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이 왕벌이 뭡니까? 이 원래 그 의미의 뜻은 이 왕벌이라는 말의 뿌리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치료하라는 고통주다, 채찍질하다, 그 차라라는 말에서 파생됐는데 이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지역에 발견되는 그 말벌, 큰 옐로 자켓 같은 말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왕벌이 과연 뭐냐 학자들마다 이 의견이 분분한데 혹자는 왕벌을 이 애굽의 재앙 때 내렸던 여러 가지 그런 개구리, 쥐의 악충 이 같은 자연적 재해로 보는 해석도 있고, 또 다른 해석은 가나안을 침략하였던 애굽의 람세스 3세로 보는 경우도 있고, 또 팔레스타인에 자생했던 아주 지독한 말벌 때로 보는 경우도 있고, 뭐가 됐던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재해나 가나안인들의 마음속에 찾아든 극심한 공포심을 가리키는 그런 견해를 보는데, 우리가 어느 것 한 가지 이것이 맞다 꼬집는 것보다도 잘 해석해서 보면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하나님의 자연적 혹은 초자연적 도움을 총칭하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함을 통해서 말벌을 통해서 진짜 발을 말벌을 보내든지, 안 그러면 그들이 두렵고 떨림을 통해서 스스로 등져서 도망가게 하든지, 하나님의 역사심의 표적이 있는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을 앞서 보내신다고 하는 것과 왕벌은 어떻게 보면 같은 이야기의 표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들을 혼비백산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도록 그 앞길을 어떻게 열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5절 26절은 뭡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뭘 줘요?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고 내가 너희 나라의 날씨를 채워서 병을 재해주겠다. 물질과 건강에 현실적 복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0절 31절은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 앞에서 조금씩 또 쫓아내겠다. 번영과 형통의 복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정리해보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주겠다는 얘기요? 너희가 헌신 속에서 그렇게 살면 복되게 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복이요? 먹을 것과 마실 것, 다산의 축복, 대적들을 물려서 앞길을 형통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은 어떤 사람이 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런 복의 주인공이 누구냐? 주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그의 복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경배하지 말고 그 행위를 본받지 말고,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들 다 깨뜨리고 주장들을 부셔뜨리라 말합니다. 경배한다는 것이 그 신에 대한 경외심을 갖는 거고, 섬긴다는 말은 예배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경배하고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할 백성들이 뭐를 이방신을 경외하고 예배한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방신한테 눈을 돌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그런 행위들은 다 신들, 다시 말해서 당시 가나안의 신들이 뭐가 있어요? 바알과 아스타도가 몰렉과 님몬과 각종 신들을 섬기는 다신론 종교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에 따라서 그들이 내 예배하는 내용들의 행위를 지칭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고 소극적으로 말하는 얘기요, 이방인들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32절 33절에도 자세하게 언급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그들과 뭐하지 말라, 언약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하지 말라. 언약, 이 베리트란 말의 의미의 그 언이 선택하다, 특정한 사람과 맺는 계약, 약속, 결혼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언약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대 들어가서 그들이 이방 족속과 운명을 건 중요한 약속이나 결혼 관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그들의 관계 속에서 교류하는 사이에 이방인의 가져간 풍습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잡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배반하는 일이 만들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이 당시 국가나 부족 간의 평화조약 체결 시에는 상대방의 신한테 예배드리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음식을 같이 먹으면 그것이 언약이 완성된 거야. 따라서 이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리고 뭐예요? 그들을 내 앞에서 내쫓으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언약하지 말라 말씀 외에도 내 앞에 내쫓으라 말씀합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내 얼굴 앞에 보이지 않게 확실히 몰아내라는 얘기예요. 내 눈에 띄며 너를 유혹할 소지가 완전히 어떻게 하라? 제거하라는 얘기예요. 자꾸 보고 눈에 띄면 어떡하죠? 유혹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와의 범죄가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 자꾸 바라보니까 바라본 즉 범직하고 모범직하고 또 탐스럽기도 하고 그게 범죄로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유혹의 소지를 보이지 않게 보이게도 들리게도 말라라고 13절 창세기 출애굽기 13절에 2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도 들리게 하지 말라. 입에도 들리게 하지 말라. 그리고 33절에 뭐라고 해요? 머무르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죄와 사단은 무좀과 같아. 잠복에 있다가도 오늘날 또 관리 안 하면 또 싹 나타나 가렵게 하고 또 그냥 옛날에 PM이라는 게 있어갖고 뿌리 뭐 허물에 콜딱 벗죠. 낫는 것 같지만 또 지나면 또 나오고 그죠. 이 죄와 사단이 바로 물러갔다 싶더라도 다시 큰 힘으로 허점을 갖고 되돌아오는 습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더 악한 귀신이 찾아와서 그 빈집에 들어와서 그죠. 더 형편이 그 전보다 더 악화되는 것을 보겠지 않습니까? 틈을 주어서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머무르다 이 의미는 매복하다, 고요하게 앉다 그런 기본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전돼서 자주 드나들다, 결혼하다 그런 의미까지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죄가 처음에 조용히 앉아있으나 후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올무가 되어서, 아까 올무 의미했어요. 멸망까지 쳤다는 얘기했어요. 멸망까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3장 5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 앞에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진 자들이 너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한 땅을 너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 가드족 속 다 뽑아내고 다 쫓아냈으면은 누가 나오잖아요. 골리앗이 나올 필요 없어요. 그 남겨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하고 그들의 신을 섬김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것, 이것이 사사기에 나오는데 이것이 교훈이 되는 겁니다. 그들의 딸들을 마저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의 아들에 대해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다. 여기서 이 사사기의 시대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시대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행했다는 얘기예요. 올무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올무가. 수렁에 빠져서 멸망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주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은 단지 사단의 세력에 발목 잡히는 정도가 아니라 사단의 마수에 빠져들어서 철저한 추종자들로 전력하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모양은 대사령에서 흉내도 내지 말라 말하고 히브리서도 악한 마음은 마음도 품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구별돼서 하나님만 섬기할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청종하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 복이 있어요. 때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게 유익이 없어 보여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의 능력은 바로 어디서 나옵니까? 순종에서 나옵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이 능력이다. 능력이다. 순종하면 주님의 영광을 본다. 베드로처럼 무직하게 내가 말씀에 의거해서 그물을 내리다. 순종하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놀라운 수확을 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이 성결로 지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